이번 고난주간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때 느꼈던 감동 또는 그때 느꼈던 어떤 느낌, 또 생각, 또 힘겨움, 또 외로움, 고독, 이런 어떤 의미들을 좀 이렇게 같이 살려서 26장과 27장, 그리고 십자가 질 때까지의 그 삶을 함께 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몸 따로 마음 따로였고요. 오늘은 억울한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또 내일은 어둡고 긴밤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둡고 긴밤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그 다음은 후회로 얼룩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은 희롱과 조롱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영혼으로 해석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억울한 침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필요하고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지요? 그만큼 침묵은 어렵다는 거지요. 사람이 말하는 데는 한 2년 정도면 배우게 되는데 침묵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면 50년이 걸려야 된다. 그만큼 참 어려운 것이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또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침묵하는 법이요.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말하는 법과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말로 나타나지만 신앙의 깊이는 침묵으로 나타난다. 신앙의 열정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바로 침묵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을 하셨어요.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과감히, 단호히 선포하셨어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일들 속에서는 주로 침묵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죠. 비굴할 수 있을 때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교만할 수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침묵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번번이 오해받을 때마다 해석하려고 사람들 붙들고 해명하려고 막 설명을 한다든가, 나는 오해받았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막 변명을 한다든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침묵하셨습니다. 참아내시고 견뎌 내셨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비굴할 수 있지만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교만할 수 있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설명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변명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표현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복판에 아주 이색적인 식당을 개업하게 됐는데 그 이색적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침묵하는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다 침묵을 조건으로 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당이 제대로 될까? 운영이 제대로 될까? 이게 제대로 될까? 놀라운 것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서로 대화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이 식당은 아예 조건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단골 손님이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과의 내적인 대화를 나누는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라서 참 좋습니다. 침묵은 이런 겁니다. 내면을 차분하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은 마음을 평안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무언가 표현해야 되고 말해야만이 그것이 내 마음이 평안한 줄 아는데 때로는 침묵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영성학자들이 말하는 침묵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입을 다무는 그 침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적인 침묵은 마음을 비우는 침묵을 얘기합니다. 영성학자들은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침묵하는 훈련들을 해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세워가고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진행하지요. 오늘 말씀 앞에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서 입맞춤으로 성난 무리들 앞에 넘겨지는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로 앞에 끌려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대제사장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나스 앞에 끌려간 장면도 나오는데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이 가야바인데 지금 이 가야바 앞에 끌려가 있는 겁니다. 당시 안나스는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물려줬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 같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위에게 물려준 겁니다. 실권은 내가 지고 조정은 바로 역할은 이 사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다 해먹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망가진 모습인 줄 보여주는 거예요. 장인이 그것을 다 실권을 지고 있고 사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으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헛된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돈 이런 것들은 그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위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6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허물을 허물어버리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재령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 깜짝 놀라는 거죠.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눈에 가시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가서 공의로운 판단, 어떤 정의로운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 재판장 속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들과 한통속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 거죠.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 역시 멀찍이 서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상황인데도 화를 내거나 또 불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쩌면 최대의 언어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의롭고 양심 있는 판단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이들의 부정과 이들의 부패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을 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들을 귀,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부터 침묵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침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말을 할 입을 얻기 열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말을 할 입을 열기 위해서요.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 또 자신을 내세우고 싶을 때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많은 것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침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때는 과감히 단호히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6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신이 메시아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지만,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단호히 당당히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화려한 자기의 옷을 찢고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이 65절부터 6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러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 침묵을 하면 오히려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반항해야 되고, 당연히 큰 소리 쳐야 하고, 당연히 복수해야 되고, 당연히 보복해야 하고,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명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어떤 때는 침묵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화를 내고 변명하려 하고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내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때는 침묵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억울할 때에 침묵할 수 있을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말부터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의 종류의 것을 보면요, 꼭 필요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마나한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마나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대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마나한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마나한 말을 굳이 해서 서로 마음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언어의 삶 속에 꼭 해야 될 말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들의 그런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침묵이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침묵이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할 말이 많을 때, 감정이 격한 채로 말을 하게 될 때,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여겨질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 이런 때 우린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때 침묵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예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루를 정하여 침묵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월요일이면 침묵하는 날로 정하여서 하루 종일 침묵하는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예 나는 월요일은 침묵하는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을 침묵하는 날로 지키게 됐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침묵이 최대 웅변임을 인식하게 된다. 진리를 맹세하는 사람은 침묵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극기를 많이 하거나 일에 몰두한 사람은 말이 적다. 말과 행동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적게 말하라. 한마디로 충만할 때면 두 마디를 피하라. 자연을 보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말은 없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침묵은 단념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를 냉철함으로 직면하고 동시에 그 불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침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